1년 전에 일주일 차이가 나지만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미시간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깨끗하고 프레쉬한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네요. 경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고 찬양들만 아름다운지만 교회 와서 오늘 느낀 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정 목사님 지난번 잠깐 뵙고 갔는데 그렇게인가 말씀 들으니까 또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바이크나단의 곡도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유명인 사람이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처음 알게 됐는데 찬양인도도 잘하시지만 또 말씀도 잘 전하시는 좋은 목사님 여러분께서 서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한국을 다녀오던 중에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한국에 있던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같은 말이라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죠. 솔직히 제가 책을 다 읽지는 않고 목차만 봤습니다. 근데 목차만 봐도 은혜가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아마 그런 종류였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은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하면 아내가 힘이 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도 전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과거에 힐러리가 클린턴에게 말하듯이 또 오고 싶은 가게로군요. 가게를 방문했는데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나갈 때 또 오고 싶은 가게로군요 하면은 그 가게 주인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악수할 때 당신과 악수하면 힘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악수하고 드실 때 악수할 때 당신의 손을 잡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말은 우리 형제들이 자매님들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군요.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한번 그런 인사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서로 축복하는 말,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군요.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가 정말 서로 축복하는 교회, 또 사랑을 나누는 교회, 모이는 사람들마다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실물도 그래요. 예. 사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왕 말씀 나누는 것이라면 복된 말씀들을 나누시고 또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또 방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바르게 잘 증거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헤이리 와이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몸도 약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더 이상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돌려보내다니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됐지만 어린 헤이리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이 좀 심각해져서 한 2년 정도를 신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녀의 베개 밑에 지갑 한 개와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57센트의 돈이 들어있고 메모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교실을 더 많이 지어서 나같이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도 와서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57센트의 돈과 어린아이가 남긴 한 장의 메모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큰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실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심했던 어른들의 마음속에 큰 각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5년간에 걸쳐서 헌금을 한 결과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에 해당하는 25만 불을 레이즈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유명한 교회가 오늘날도 필라델피아에 가면 있습니다. 템플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고 그 후에 로셀 코넬 같은 분을 통해서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가 세워지고 나중에는 베프티스트 하스피털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수많은 영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진실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작지만 진실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자이언트였던 골리앗을 무너지게 한 것이 누구였나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물맷돌 한 개가 그 그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아방시대 때에 온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온 천지가 쩍쩍 갈라질 때 온 백성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을 열고 그 땅에 비가 쏟아지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한 사람의 갈멜산의 기도였어요. 7번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 6번 기도했을 때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니 7번째 기도할 때에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한 개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징조였죠. 내가 손바닥만한 구름과 함께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단비를 쏟아지게 했습니다. 페르샤 시절에 페르사가 다스리는 그 시절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유대 민족의 말살에서 그들을 건진 자가 누구였나요?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작게 보였지만 한 여인의 믿음의 헌신이 온 민족을 살게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스다 들판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할 때에 해는 저물어 가고 양식은 없고 배는 고픈 그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아마 5천 명이 더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였나요?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작은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라고 애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진실된 마음을 갖고 바르게 섬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작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진실된 사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거울만 좋은, 영웅만 그럴듯한 크리스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허울 좋은 사람들이 많죠. 명분은 참 좋고 허울대는 멀쩡한데 실제 역할은 못하는 사람. 저희 지역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문사 기자 한 분이 한 남편을 붙잡고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가정에서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남편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결정을 하고 작고 사소한 일은 아내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는 재정 관리를 할지 부동산 관리를 할지 뭐 사업 문제를 할지 아이들 교육 같은 것은 다 아내가 결정권이 가지고 있고 저는 세계 평화,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아무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울만 그럴듯하지 실제 역할은 없는 사람. 이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실제로 드려질 수 있는 사람, 작지만 기도의 물꼬를 트고 작지만 사랑의 물꼬를 트고 작지만 복음의 물꼬를 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작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작은 섬김 하나가 큰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던 좋은 예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던 중에 풍랑 맞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당하고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로마 황제에게 어필하는 바람에 부득이 로마까지 호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로마 군인이 276명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배에 타고 그 바울과 그 일행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게 됐죠. 근데 그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14일 동안 바다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과 식량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가지고 있던 배마저도 결국은 손실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게 탔던 사람들은 상하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구출을 받게 됐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말타 섬이라고 합니다. 시실리 남쪽 98km 지점에 있는 말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인데요. 이 섬에 도착을 했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불까지 피워주게 됩니다. 그때 3절 말씀 보시면 작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행했던 특이한 행동 하나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무 한 묶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옛날 성경에는 문나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사실은 브라시우드라고 해서 땔감으로 쓰는 나무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느라고 불을 쬐는 데 염려가 없을 때에 먼저 바울이 일어난 것도 특이할 사실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나뭇가지를 주스도 다녔다는 일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귀족 출신 아닙니까? 길리기아성 다소 지역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문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 종교의 핵심을 이루었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그런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아마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으로 인정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나무 땔감이나 죽고 다닌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소위 말해서 나무 땔감이나 죽을 군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게 보이는 바울의 섬김이 멜리데 섬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섬의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온 섬 전체가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줍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얘가 작은 일에 진실이 담기고 사랑이 담길 때에 이것이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작게 여겨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이 섬김의 열매가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해관계를 가지고 섬기는 케이스도 가끔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 가을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로 도나스를 간식으로 드릴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시던 집사님 한 분이 도나스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바나나를 하십시오. 바나나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바나나 가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섬김의 케이스가 아니죠. 본인의 이익관계 때문에 섬기는 경우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억지로 다른 사람 때문에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이와 같이 억지로 섬기는 것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코스다라고 하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더니 함께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교수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종의 조크겠죠. 텍사스에는 한 갑부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갑부가 집이 얼마나 큰지, 거대한 주택이고 그 집의 뒤편에 큰 풀장이 있습니다. 그 풀장 안에다가 히라나라고 하는 그 아마존에서 나는, 그 베네수엘라 같은 지역에서 나는 식인 물고기가 있습니다. 히라나라는 고기 혹시 아시죠? 이빨이 아주 강한 그 사람을 물어 뜯는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히라나라는 물고기를 수백 마리를 그 수영장에 풀어놓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수영장에 뛰어들어가서 수영장 끝까지 헤엄쳐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온몸에 이 고기가 물어뜯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런 가까스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나왔습니다. 이 청년을 본 부자가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는데 외동딸을 너에게 줄까? 그때 청년이 씩씩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재산이고 당신 딸이고 필요 없다. 도대체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는지 그놈 찾게해달라고. 본인이 원해서 뛰어든 게 아니었어요. 누가 떠밀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누구 때문에 떠밀려 사는 사역은 열매가 없어요. 억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할 경우에는 감동적인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 사심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섬긴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지만 비록 나뭇가지를 줍는 것 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것이지만 여기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마음이 담길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나뭇가지 하나를 줍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첫 번째가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행위 때문에 그 섬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3절을 계속해 보시면 바울이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 과정에서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그 손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가 문다는 것은 이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서 손등이 붓고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서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았던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한자가 틀림없구나.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결국 살지 못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독사에 물렸으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붓거나 몸이 시커멓게 되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것을 불에 떨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붓지도 않았고 몸이 썩지도 않고 아무런 nothing happened. 여러분 가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를 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교회를 다니면은 누구도 시비 걸거나 우리에게 대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려고 뛰어들어가면 꼭 시비를 거는 분들이 계세요. 빗으로 찌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마귀를 떨어버리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인이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시비가 일어났을 때에 나를 무는 자가 등장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하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그의 손을 무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것을 떨어버리게 되자 이 상황을 보았던 그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6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가 붓던 적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고 하더라. 물론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죠. 바울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디바인 액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사도 바울 앞에 마음을 열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나요? 나뭇가지 하나를 줍는 작은 섬김으로부터. 바울이 나뭇가지 줍지 않았더라면 뱀 물리지 않았을 것이고 배에 물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능력을 보일 기회가 없었을 터인데 작은 섬김이 결과적으로 섬 안에 있는 전체 사람들에게 영적인 충격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큰 위대한 일을 보고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진실된 작은 섬김을 보고 마음을 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IMF라고 하는 어려운 일이 터졌죠. 그때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되어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서울역 앞이나 지하철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노숙을 했어요. 그때에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섬기느라고 봉사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옷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때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은 그 봉사팀들에게 나갈 때 꼭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플랜카드 붙이지 말고 이래라. 일반적으로 봉사하면은 플랜카드 크게 붙이잖아요. 무슨 교회에 붙이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큰 거 붙이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밥 한 그릇 주면서 예수 믿어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섬기기만 해. 그렇게 부탁을 했어. 그 교회 성도님들은 플랜카드 붙이지 않고 한마디 말하지 않고 그냥 정성을 다해 섬기기만 한 것입니다. 한 2개월, 3개월을 묵묵히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묻더래요. 혹시 여러분들, 당신들 교회 나가는 분들 아니냐? 하시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어느 교회 나가시느냐? 우리도 그 교회에 조인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묻더래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일까요? 플랜카드 붙이고 강권하는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진실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고 싶어해요. 진실을 보고 싶어해요. 작지만 먼저 섬기는 마음을 보고 싶어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생략해버리고 외치기만 하기 때문에 복음이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지만 진실된 섬김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섬김을 통해서 능력의 문이 열렸어. 치유와 회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마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행적이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probably 아마 그 원주민들의 추장에 해당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보았더니 누가 있었나요? 보블리오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병이 큰 병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 병은 죽음의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병이 떠나가게 되고 이것을 보았던 그 섬의 많은 사람들이 구절에 보면은 바울에게로 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치유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마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한 고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섬기기 전에 먼저 주님 마음속에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 마음속에 이 compassionate heart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이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갖는 거 중요하고 또 기적행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기적을 위한 기적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능력을 위한 능력 자체는 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한국에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런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주님 믿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한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한강이 그냥 중앙이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럴까요? 안 믿습니다.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 흔치 많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무리 크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도 전부 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능력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compassionate heart, 마음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아무는 최일도 목사님 친구분이 신문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대요. 신문사에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윤전기라고 해서 신문을 찍어내는 그 기기가 있습니다. 윤전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중에 와서 윤전기의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전화 요청이 왔어요. 사실 사람이 아프니까 안수기달라면 갈 수가 있겠지만 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데 안수기달라니까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워낙 이 신문사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에 신문의 생명은 사실 속도인데 그날 아침에 발간되는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는 신문사로서는 큰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간곡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최일동 목사님이 신문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윤정기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의 아픔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윤정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만일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고장난 라디오 세탁기 다 가져온다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치유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진실이에요. 내 마음에 섬김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이와 같은 간절한 사랑의 섬김은 없으면서 외적인 형태의 능력만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된 섬김이 있을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작지만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서 가족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때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월간 목회라고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보니까 한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의 감정이 거기 실려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이십니다. 오래전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이 21살 될 때 중매장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얼굴을 보지 않고도 중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얼굴도 보지 않은 채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결혼식 날이 됐는데 신랑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그 다음 날도 신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나갔는데도 신랑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신랑이 나타났는데 보았더니 폐결핵 말기 환자였습니다.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몰골이 된 상태에서 각혈을 토해내면서 그 신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본인도 좀 미안했던지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에 총각으로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 몰골을 가지고 당신과 결혼하게 된 것이라면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이 무슨 용기인지 다음과 같이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당신이 치유될 때까지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이 사람 마흔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각혈이 멈추었대요. 두 달이 지나니까 미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선포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40까지만 살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40이 뭡니까? 50, 60까지 사시면서 나중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시고 그 아드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이 heart를 가지고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 수 없는 기적의 문을 하나님이 여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작지만 진실을 담은 섬김을 행할 때에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되고 기적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작은 섬김을 하게 될 때에 공급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말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겨주실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설 것을 배에 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작은 나뭇가지 하나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되고 보블리의 부친인 고침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게 되자 이 사람들이 사실은 바울 일행의 그 섬에 3개월을 머물렀어요. 1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을 머물렀는데 3개월 동안 276명이 머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섬 사람들이 276명의 바울의 일행들을 3개월 동안 풍성하게 대접을 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떠날 때에 앞으로 더 먹으라고 후한 양식까지 실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뭇가지 하나 주는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276명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물론 이 말씀의 직접적인 컨텍스트는 비판과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우리에게 되돌려 올 축복이 더 크다, 용서가 더 크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크찬 삶의 다른 부분에도 다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면 내가 먼저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과거에 한국에서 쌀가게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쌀가게 쌀을 사러 가면은 되에다 담아서 이렇게 주게 되죠. 근데 이 상인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쌀을 대에 담을 때 어떻게 담나요? 살포시 담습니다. 겨우 딱 그 꼭대기까지 차게 한번 흔들면 푹 꺼져요. 이게 이제 알파간 상인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채우심. 이게 누구에게 주어질 축복인가요? 드리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 이런 의미에서 드림이 축복입니다. 비움이 능력입니다. 희생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작지만 지실 때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더 큰 축복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실 거예요. 사실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받는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세요. 우리 집사람에게 와 있지만 가끔 우리 와이프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등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즘은 손으로 누르는 게 잘 안 돼서 발로 밟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등을 눌러주면 속이 뚫리면서 속이 시원케 되면서 트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의 등을 눌러줄 때마다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등을 눌러주면 제가 먼저 트름을 해요. 와이프의 등을 눌러주는데 왜 제 속이 시원하게 될까요? 이게 바로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나에게 먼저 복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기뻐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섬김을 행하게 되면 섬기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족하게 되어지는. 한국의 김장한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래전에 시골에 가셔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마침 그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설교를 하시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작정 헌금을 좀 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혼자 되신 분이신데요. 작정 헌금으로 300만 원을 적어냈어요. 요즘은 그 돈이 크지 않지만 옛날에 300만 원은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정도 돈이면은 이분이 남은 삶을 좀 여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다시 불러서 물었어요. 혹시 실수로 잘못해서 공을 하나 더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얻지 않았으니까 고쳐서 다시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아니 그 금액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제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저축해두었던 돈인데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그저 남은 여생 돈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김장한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마침 서울에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마침 그분이 폴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과 의자지사님을 중매로 결혼을 시켜주셔서 정말 남은 여생 동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 그래서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용어는 좀 우리가 거북하긴 하지만 순종하면 하고 이렇게 팔자 고친 여자는 처음 봤대.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게 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올려드렸던 헌신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던 나의 땀과 눈물 하나님 잊어버리실까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남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오면 기꺼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갚아주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스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값지고 귀한 독자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독자 예수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한 그 헌신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최상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내가 대접받는 위치에 서기보다는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 먼지가 나는 곳,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그곳이 내 삶의 위치가 되었어. 사실 디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 serving ministry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의 그 원어 뜻이 뭡니까? 디아라는 말은 뚫으라는 뜻이, 먼지 사이를 통과한다는 뜻이. 그러므로 집사라는 단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원어는 먼지 사이를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교회에 먼지가 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고 싶지 아니한 먼지 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가 되고 그곳에 여러분이 먼저 가셔서 섬기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누구도 케어하지 않고 돌보는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곳이 나의 사역지라 생각하고 작지만 진심을 담아 그들을 섬기게 되면 오늘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작지만 진실된 섬긴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더 큰 축복 가운데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